예, 9장부터 다시 볼게요. 그냥 연결되는 게 제일 본론은 이렇게 주제상 본론은 아니고 많은 분량이라는 게 5장부터 10장까지가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는 페이를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기 때문에 사도는 페이를 받는 게 맞아. 근데 나는 페이를 안 받고 있지. 왜? 내가 그게 복음자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엔 두 가지 맥락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긴 해요. 하나는 바울은 페이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아, 유급 직원이면 왠지 이 사람은 정규 직원인 것 같고 무급이면 봉사자인가? 약간 이런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페이를 안 받는 게 마치 그의 정당성 이슈, 사도가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예 첫 절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면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급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맞는 건 뭐가 맞아? 월급을 받는 게 맞아. 그런데 목적이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에 월급을 받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걸 안 바꾸면서 할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 유대인에겐 유대인인 것 같이 헬라인에겐 헬라인인 것 같이 율법 아닌 자에겐 율법 아닌 사람 같이 율법을 믿지 않는 자는 율법 없는 사람들 같이 해. 왜? 누구보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굉장히 유연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저건 저거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뭐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4대 종교 중에 다 이슬람 사원은요, 옛날 사원 모양이나 지금 사원 모양이나 같아요. 성당도 옛날 성당 모양이나 지금 성당 모양이나 어느 정도 차이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나마 성당은 좀 다르죠. 힌두 사원은 아예 똑같고요. 그렇죠? 불교의 절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나와요. 근데 개신교, 캐톨릭도 좀 마찬가지지만 개신교는 공간이 계속 바뀌죠.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때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목적성.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해라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목적성을 두고 나머지는 객관적으로는 맞고 틀린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상대화해 나가면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중심적으로는 같죠. 그렇죠? 가장 중심에는 통일적이고 중심적이지 않은 것에서는 자율적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중심적인 것과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들이 찾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상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잃어버린 채로 어떤 규칙하려고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하나 정작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5장부터 10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싸하게 갑니다. 10장 뭐라고 해요? 10장은 모세에게 속하여 1세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1세대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속한 1세대 이스라엘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본복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다 망했으니까 음행하지 말자. 그렇죠? 원망하다 망했으니까 원망하지 말자. 그들은 본복이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5장과 6장에서 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몸에 복음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중심을 봐야 되는 거야. 진짜 중심. 하고 다시 몸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은 성찬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있어 보여도 예수 믿음의 은혜가 있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안 마셔서 그들이 망했니? 아니야. 그들이 원망하다 망했어. 그들이 음행하다 망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너들이 여기다가 뭘 끼워 넣어서 은혜가 없지 않잖아요. 은혜로운 사람들인데 여기에 세속적 사고를 끼워 넣어서 그렇죠. 은혜가 삶으로 넘어가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다른 생각들로 은혜를 포장해서 은혜를 편리화시키고 있는 것들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되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울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삶으로 끌고 가서 이 마음이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 진정한 삶으로 끌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선순환이 되죠. 다시 은혜를 자극하고 은혜가 다시 이렇게 살게 하고 은혜를 다시 자극하고 은혜를 살게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우상제물 먹지 말고 결혼은 이렇게 하고 뭐 네가 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라고 하는 불필요한 것에 대한 열심과 중요한 것에 대한 방치가 이루어지는 세속적 사고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와도 은혜가 자꾸 떨어지죠. 선순환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엉뚱한 걸 열심히 하게 하는 게 결국은 그 은혜도 떨어지게 만든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우리는 자주 저도 그런 실수들을 하고요. 우리는 자주 이런 구도 속에 우리를 두는 교회적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남의 순교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은혜와 삶의 선순환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뭘 위합니까? 은혜는 사랑을 위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는 거, 뭘 하는 게 맞고 틀린 거 이런 건 덜 보여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부터 11장에 진입해서 이제는 이들의 그 예배 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분 나쁘게. 저 11장 이제는 여기 좀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이유죠.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잘 들으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랑 나랑 얼마나 현저한 차이가 있니. 예수님이랑 나랑 얼마나 거리가 멀어. 그 정도 거리가 너랑 나랑 있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얘기를 바울이 해요. 이게 이 페미 시대에 진짜 죽으려고 환장하는 소리였다가 적어놨죠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냐 그것은 깎을 것이요 깎으가는 미는 것이 부끄러운 데에는 가릴지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 가져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야.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이제는 페미 얘기는 완전 이제 뭐 아니 나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잖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 싫어하시는 본문이고 보통은 기독교에 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11장을 빼고 성경을 읽으시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 어차피 66권을 그 꼼꼼하게 읽지도 않는데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게 별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적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제쪽 관점을 좀 봅시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죠. 아,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고린도전서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맥락은 바울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금 전체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중이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중이 아니에요. 지금 쭉 그러면 지금 케이스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떤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뭔지 객관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에 화가 났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기도와 예언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한테 화가 나서 걔 니들이 왜 수건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슬쩍 뒤로 물러나냐 하면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 여자가 남자로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2절에서 여자애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어. 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지. 그 살짝 살짝 쓰고 바로 앞에서는 아니었다고 그래놓고 그렇죠. 바로 앞에서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 받았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는 남자도 여자로부터 지음 받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지음 받았지 이렇게 살짝 이게 객관적인 얘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가 여자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선권의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에서 우선권을 갖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에서 우선권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진행이 돼요. 근데 어떤 여성이 남성이 우선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한 거죠. 이거는 후반부랑 연결돼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되게 열받았냐면 14장 아까 읽었던 부분으로 들어가죠. 14장 아까 예언하는 부분들에서 뭐라고 해요? 저들이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응?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 받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33장 후반부터 읽으세요. 일단 34장만 읽어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34장 34절에 시작돼. 그럼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그렇죠. 기가 막히죠. 준영이 벌써 표정이 안 좋다. 아 미안해요. 14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세요. 14장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런 것이 오직 복종하라. 물으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물어라. 읽기도 부끄럽네. 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은 진짜 유진이 싫지. 싫지 바울 싫지. 확실히 정 오만정이 떨어지겠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보수 꼴통 같은이라고 태극기나 흔들어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34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아니 33절을 봅시다.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했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자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잠잠한 같이 여자가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성도들은 잠잠해야 될 때에서 잠잠한데 여자는 잠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아까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순서 안 정해놓고 막 지들끼리 일어나서 계속 예언하고 통원하고 방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성이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닥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잠잠해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는 예배 시간에 잠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세요. 한꺼번에 일어나서 예언과 방언을 해대세요. 그렇죠? 그게 뭘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자는 머리에 써라. 뭐 할 때? 기도와 통변할 때. 그렇죠? 기도와 예언할 때 머리에 쓰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예언할 때 머리에 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여자는 뭘 상징해요? 보편적인 male, female을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자들, 그 여자들이 상징하는 건 자기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고 뭐고 다 됐고 말씀 전도자고 뭐고 잘 됐고 나는 예배 시간에 내가 받은 신탁을 외치겠다. 그 이슈 갖고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편적인 여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자는 모든 성도들이 잠잠한 것 같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입 닥치고 목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잠잠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잠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잠잠한 상태에서 순서에 따라서 설교 끝나고 순서가 되면 통변과 예언의 시간에 자기가 받은 예언이 있으면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질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머리에 쓴 걸 벗어버리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고 쭉 나가는 건데 그 사상의 근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전 문화를 받아들인 여자인 거예요. 내가 신탁 받으니까 내가 짱이라는 거야. 어디 목사 따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 신전에서는 장로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 신탁받은 여사자는 신이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맥락이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난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대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설명을 듣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바울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이 전체로 어떻게 세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구약에서는 약간 미리암과 한 거죠. 모세한테 너만 뭐 그거냐? 그러니까 그때 미리암이 머리에서 쓴 걸 딱 벗은 거죠. 모세랑 맞짱 뜨자고 딱 뜬 거지 그냥. 나도 야, 어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말이야. 나도 이렇게, 어 너만, 어, 내가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암한테 딱 그렇게 맞짱 뜬 거 이게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매일 그 무슨 페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을 특별히 열받게 한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쓴 걸 벗겠다고 하는 그 여자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성 권위 거기서 얘기했던 말씀 권위를 두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먼저고 막 그런 다음에 막 바울도 뭐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다 싶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남자도 여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고 모든 것은 또 주를 위해서 지음 받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말을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바울이 도전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굉장히 강하게 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뭐 목사님들 해석도 있죠.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남자가 짱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 사이의 거리만큼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있는 거다.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줄 아니? 그러니까 난 너한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 그럼 여자가 그러시면 되죠. 그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처럼 나한테 헌신해라.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 너도 나를 헌신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이걸 시작하고 싶어하는데 이거 잘못 시작하면 죽습니다. 절대 들어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 구도를 보편적인 남녀관계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아 어쩌려고 그래. 세상 무서운 짓이지 그게. 막 나중에는 붙들고 사정하고 싶을 걸 동등하다고 얘기해줘.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응?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구도로 가져갈 부분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분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었다는 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성찬식 얘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죠. 성찬식도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고파서? 아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에서 예배는 뭐예요? 축제죠. 원래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막 멀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그냥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야. 신이 우리랑 함께 있어. 와 그럼 다 잘 되겠구나. 신난다. 이걸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 성찬이 그겁니까? 기독교 성찬은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기독교 성찬은 뭐예요? 기독교 성찬은 내가 너무 죄인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 잘 된다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식이면 뭐예요? 난 안 바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잘 될 거야. 이게 그리스 축제로 성찬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문제가 많고 근데 날 위해 십자가 달 그 이 문제가 많은 내가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너무 아프게 했고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걸 내가 지금 믿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내 먹을거리로 삼아, 그렇죠? 그걸 내 땅과 내 음료로 내 떡과 내 음료로 삼아,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성찬이잖아. 이거 복잡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와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는 결단이 성찬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우리식으로 소비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제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간단히 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아유 성찬식에 이걸 배부르게 먹었다고? 아유 무슨 짓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카스테라 요만큼 줘서 그거 다 먹어봐도 배가 안 부른데. 우리는 또 이제는 또 한 사람이 많이 마실까 봐 컵도 조그만 걸로 주니까 그거 많이 마시면 여러 개를 들켜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찬식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찬이어야 되는데 회개와 은혜에 대한 초청,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덧입는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게 예배인데, 그렇죠? 예배는 그것을 설교랑 찬양이라는 구조로 할 뿐 여전히 예배는 뭐예요? 개신교 예배는. 개신교에게는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것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매번 우리 가운데 죄사함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 사실 주일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 말씀으로 여러 찬양으로 개인적인 지점들을 만나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적인 마인드로 온다는 건 오늘도 내가 회개할 마음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덧입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 부어주신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서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서지 않으면 예배를 소비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소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에 와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고 마음의 위로 얻고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들었으니까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예배 난 노래 부르는 게 좋더라 난 좋은 얘기 듣는 게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배 들었으니까 또 좋은 일 있겠지라는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 실제는 우리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또 아 신령한 은사는 또 여기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이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뭐 이렇게 또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량화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이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은사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는 이게 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만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어떤 은사로 갖고 얘기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신령한 은사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그거겠느냐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도사겠느냐, 다 능력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은사에 있어서 서열화가 있는 거죠. 서열화. 우린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저 신령한 사람 사모하지 않으니까 방언 이상한 것 같아. 방언 제 방언한다. 이상하다. 약간 우린 이러니까 있어요.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 도움 돼요. 예언하신 분들 연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도움 되는데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렇게 바라보는 건 뭐예요? 기본 정신이.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섬김이죠. 은사는 성숙이에요. 은사는 방법이고. 근데 은사를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산처럼. 아, 난 큰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야. 넌 작은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낮은 사람이야.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가장 신령한 걸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태도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팀플레이거든요. 세상은 간단해요. 여기 10명이 앉아있으면 10명의 세상이 있어요. 10명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를 가지고 10사람한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10개를 갖는 거죠. 그게 공동체,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는 농사를 지어서 쌀을 나눠주고 얘는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나눠주고 얘는 얘네들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대신 물고기와 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뭘 갖고 있으니까 더 높다. 난 뭘 갖고 있으니까 더 낫다. 나도 저걸 가져서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세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이상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해 자기가 낮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세상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 때문에 온몸이 좋잖아요. 발 때문에 온몸이 좋고 하지만 발도 온몸의 덕을 보고 손도 온몸의 덕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높고 낮음을 볼 게 아니라 나도 이들을 돕는다라는 자부심과 그들이 나를 돕는다는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 해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되게 베푸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는 역할과 저가 하는 역할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로 살아간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은혜, 그렇죠? 진짜 예배, 예배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예배여야 되죠. 공동체는 뭐여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너희가 12절 후반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니네가 굳이 더 대단한 은사를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려면 너희들 뭘 구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어요는 있을 수 있겠지. 누가 더 자랑스럽다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스러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죠. 내가 어떤 특정한 인사를 갖고 있어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 딴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야. 서열하고 계급하는 거야. 그 서열화와 계급화를 학벌로 하든 돈으로 하든 직장으로 하든 신령한 은사로 하든 뭐가 다릅니까? 기본 사고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이고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아래고 그 사람들의 헌금을 내는 액수나 봉사를 하는 것이나 외모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격으로 사람들을 또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다른 색깔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큰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주변에 나누지를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이 좀 낮은 사람이지 미숙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면 뭐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는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다른 사람 방식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부르신 자리에 다른 사람의 삶의 패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하나님 각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내가 얼마나 넓게 펼치느냐는 내 사랑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기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자꾸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의 정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뭐 정의가 나옵니까?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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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그렇죠? 뭐 하지 않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않는 게 뭐예요? 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얘기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찔리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가 같은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어쩌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야 야 무례 행하지 않는 거야 자랑하지 않는 거야 성내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얘한테 대고 야 똑바로 좀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네 태도가 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랑은 뭐 긍정적인 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랑은 디보션. 참고 설교했죠. 참고는 수동적이에요. 이상해. 그런데 참아. 믿고 얘는 잘 될 수 있어. 바라고 기대하고 견디고. 참는 거랑 견디는 건 달라요. 참는 건 소극적이고 견디는 건 적극적이에요. 참는 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랑하니까 참는 거고. 그렇죠? 믿고 바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고. 견디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기대하며 그 사람이 헌신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에게 또 선물이 되겠죠. 그렇죠? 나도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선순환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면 천국에 남아있을 건 사랑 하나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걸 강조해요. 지엽적이고 지나가는 거에 매몰되어서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중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설교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지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성령,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이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그때그때 이 중심에 맞춰 재해석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13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약간 싸움박질 비슷한 거. 그래서 방언 되게 이때 방언이 되게 방언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예언보다 방언을 더 쳐줬나 봐. 그러니까 야 방언 좋지. 근데 방언 좀 방언보다 예언이 낫지 않냐?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핵심은 타인에게 도움 되잖아. 예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자는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은사를 바라볼 때 그렇죠. 타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 그렇지? 니들도 그렇지? 그게 기본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네가 잘났다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차라리 야 돈을 갖고 자랑해라. 그게 낫지. 굳이 자랑할 거면 차라리 돈을 갖고 해. 신령한 것으로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신령 갖고 이렇게 아, 나는 교회에서 좀 이러지 말고. 그게 더 부끄러운 거니까. 대신 네가 신령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아 그러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네. 진짜 예언이 낫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예언이 낫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니들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낫고 뭐가 낮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그냥 읽으면 고린도전서는 그냥 읽으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레벨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 손과 발이랑 똑같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바울이 엄청 짜증내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의 그 예배에 대한 답답함도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중심적인 게 질서가 없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품위가 없는 게 아니라 중심이 살아 있으니까 오히려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면 예배는 은혜로 변화되려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좀 마무리 지점이니까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러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아, 이렇게 간단한 게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간단한 거에 집중하고 간단한 게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근데 필요한데 별 생각이 없으면 거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구나. 세상에서 하던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구나. 그래서 출발에 은혜가 있어도 자꾸 그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고 선순환의 구조가 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간단한 복음과 은혜가 여러분들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15장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뭐가 있었어요? 교리 중에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부활에 대한 교리였나 봐요. 그래서 부활은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어요? 현세를 향한 신앙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지금 날 도와주시고 뭐 이런 식의 개념. 사실 일정한 철학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 철학 사회에서는 제일 약간 이상한 게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제일 격떨어진 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성과 속을 나눴기 때문에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영이 이 육체를 떠나가는 영지주적인 개념이 강했지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몸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현대 기독교인들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몸이 부활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몸이 부활하면 우리가 이제 뭐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하는 게 육은 몸이 육신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씨앗과 나무 같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랑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육으로 부활하는 부분이 있어라고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요. 이 부분이 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냐 하면 육과 영을 나눌 때 영과 육을 나눠버릴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일들과 육적 일들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 건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정한 욕망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이걸 분리시켜버린단 말이야. 몸과 영을 나누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몸적인 일을 나눠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합치는 개념으로 해서 몸의 부활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몸과 영이 합쳐진 전인격적인 존재가 죽음 너머에서도 동일하게 물론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육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육체가 아니니까 사실 우리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거는 일종의 영이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난 이런 것에서 논쟁하지 않는 건데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지점에서는 영육 간에 분리되지 않는 일체성 현재 나의 일체성을 바라드는 개념에서는 육신의 부활까지 굉장히 강조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육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몸과 마음을 동일하게 지켜가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엔딩하죠. 그래서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마지막 구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해서 또 페미들이 싫어하시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표현이 그렇고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21절에 16장 20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냐고 이렇게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알겠죠. 무슨 내가 이거 집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누가 지금 대필을 시키는 거 아니고 불러줘서 쓰는 거 아니고 이 글자 하나하나 내가 쓰는 거야.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쓰고 있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줄. 성격하고는 진짜 친했어요. 친했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앞부분에 얘기 안 했구나. 바울이 야 그리스식으로 그럴듯한 종교를 만들 생각이었으면 하나님이 고린도에 그리스식으로 너희들처럼 아 저희는 누구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저희 신탁받으신 여사제께서는 이렇게 그럴듯한 종교를 만들 생각이었으면 좀 상층민을 구원하지 않으셨겠냐? 너희처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응? 그러셨겠냐? 엄청 친해? 괜찮아요. 그러셨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종교가 너희같이 미숙하고 미약한 자들이 은혜로 변화된 것을 보여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건데 너희가 그랬던 사람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척을 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되게 다시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는 이 문체가 좋아. 네. 이 문체가 좋지 않아요? 아, 이거 뭐 딴 얘기지만 그렇잖아. 나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격 있는 관계가 있잖아. 안 친해서가 아니라 6년째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지만 내가 한 번도 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표현한 적 없고 항상 격 있게 얘기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친하지만. 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막하는 관계가 있고. 괜찮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 바울의 약간 날가우세 언어? 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 맨 마지막 구절을 읽고 빵 터졌는데 재미없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편지를 이런 식으로 끝내? 네, 이건 재미삼아 얘기한 거고 마무리는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자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사랑 강조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뭐 우상 제물은 이렇게 해야 돼, 결혼은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어? 너희들끼리 범죄 부터였을 때 송사하러 가지 마. 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야, 아버지 부인이었던 분은 아니지. 그냥 개파 만들지 마.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읽잖아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가 재미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가 적용할 게 없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읽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중심에 뭐? 내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를 내 생각으로 채우고 있지 않나.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 하나님도 뭐 돈 많이 내면 좋아하겠지 뭐 돈.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기뻐하겠지. 그 방법에서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교회? 교회 가면 난 좀 내가 중심이 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야지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 내가 갖고 있는 기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몸의 신앙, 이게 되게 독특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배웠더니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양새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중심을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서면 이미 대부분의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겐 미련한 것이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여서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가 사랑에 대한 책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형태만 떠오르시면, 사랑의 형태를 떠오르시면 이것보다 부담스러운 율법이 없어요. 사랑하라고요? 그럴 때 내 안에 형태가 떠오르잖아. 그러면 뭐 배려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내가 또 움직여야 되고 챙겨야 되고 내 입장 아니라 걔 입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세상 불편하겠구나. 사랑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해고도 욕먹는다. 흉내내는 거니까. 그 흉내내봐야 마음만 더 상한다. 보상 측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떠올릴 때 형태를 떠올리셔야 돼요. 마음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랑의 형태를 떠오르면 세상 부담스러운 게 사랑이지만 사랑을 마음에 떠올리신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찾아온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 사람을 그곳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내게 기쁨이라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빨은 소리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에게 도움되는 말들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입장과 내 판단이 있지만 그들 입장을 헤아려주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 그 사랑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중심을 느끼신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자유로우면서 풍성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친밀한 두 사람들과의 편한 막말들을 좀 느껴보시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내 안으로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서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돌아보시고 중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도를 다시 마음에 채워 내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힘과 중심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나의 숙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혹시 고린도교회처럼 은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단순하게 지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저 시간을 내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귀한 시간 내었는데 이 시간이 이들 가운데 은혜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그냥 교제하시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예, 오늘이나 내일 꼭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즐거움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